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E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통화하고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두 장관이 15일 열릴 미중 정상 화상회담 준비에 관해 논의했다며 블링컨 장관은 특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국의 오랜 관심을 강조하고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중국이 타이완 해협 문제와 관련해 타이완 국민의 바람과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왕이 부장이 블링컨 장관에게 타이완 독립에 미국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타이완 독립이 타이완 해협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미국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원한다면 타이완의 어떤 독립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고 미일 관계가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성명에서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일, 미한일 세 나라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 북한 정권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주석 간 해결에 공감하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이 진통 끝에 기후변화 위험을 막기 위한 일부 진전된 조치들에 합의했습니다. 세계 200개 나라들은 1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폐막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글래스고 기후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온실가스의 주범이자 화석연료의 핵심인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들은 또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 재원과 역량 강화, 기술 이전의 대폭 확충을 촉구하고 2025년까지 관련 기금을 위한 적응 재원을 2019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내년에 이를 다시 점검키로 했습니다. 국제 환경 전문가들은 합의문 초안에 담겼던 석탄 발전 중단이 인도와 중국 등의 반대로 무산돼 감축으로 바뀌는 등 기후 대책이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알록 샤르마 이번 총회 의장은 그러나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를 국가들이 계속 유지키려 한 건 실질적인 진전이라면서 10년 안에 이런 목표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행동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13일 반 쿠데타 시위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해 최소한 5명이 사망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수단 의사단체인 중앙의사위원회는 수도 하투름과 옴두르만에서 모두 5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군부의 총격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수단에선 이날 하투름 등 전국 곳곳에서 수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쿠데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군부는 실탄과 최루탄을 발사하며 맞섰습니다. 수단 국영 TV는 하지만 경찰이 사상자 발생을 부인했다며 오히려 무력 시위로 이날 경찰 39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지난달 25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과도 정부를 강제로 해산하자 시민들이 100만 민 행진 등 시위를 열어 민주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경북도 동해안 지역은 저녁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7도, 최고기온은 2도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1m로 일겠고 적어도 수요일까지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고 낮 최고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진도 오전에 맑다가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 23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 23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인데, 셔먼 의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한을 시도하는 것이 결합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궁금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윤 기자가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사표시를 하는 방안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안이죠. 법안은 물론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의안도 구속력은 없지만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표결을 통해서 다수의 의지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예.
또 하나가 의원들이 공동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서한 형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블링컨 장관에게 보낸 종전선언 채택 서한은 공식적인 입장 표시는 아니죠, 물론. 따라서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여기에 대응하거나 이걸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미국 의회 의원이 상원의원은 100명, 그리고 하원의원은 435명 아닙니까?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인데요. 이들 중에 일부 의원들이 특정한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을 대통령이나 행정부 고위 관리에게 보낸다고 해서 행정부가 그대로 움직이거나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 그 서한은 이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서 작성됐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상원의원 시절에 분쟁 지역의 평화와 화해를 강조해왔던 인물이 아닙니까?
예.
그런 만큼 이런 한반도에서 말하자면 이 어정쩡한 정전 상태를 일단 공식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종전선언을 통해서 끝낸다라고 하는 이런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국 언론을 보니까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는 9일 한미 간의 종전선언 문안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양국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 모양이죠? 최 기자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가 이제 9일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종전선언 문안까지 서로 그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좀 전개 과정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이죠. 그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국전 종전선언을 이제 공식 제안했고요. 이어서 그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상당히 긴밀한 그 의견 교환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10월 26일 날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얀 양국은 종전선언의 순서, 시기, 조건을 둘러싸고 다소 시각차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일단 이것이 좀 그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이크 설리반 그 보좌관의 발언이 있고 나서 이제 보름 난집 지금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동안에 그 한미 간에 또 한반도 주변에 이제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추정을 해본다면 크게 그두 갈래로 그 흐름이 진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종전선언의 순서, 시기, 조건을 둘러싸고 시각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미한 간에 그 이견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그 뒤로 이어질 뭐 비핵화나 평화협정이나 이런 것의 순서, 시기, 조건을 둘러싸고 그 견해차를 좁히려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시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북한, 중국과도 아마 논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선언 자체가 3자, 4자, 그러니까 남북미 또는 중국이 참여해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하려면은 사전에 역시 그 일종의 그 협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시겠지만 지금 종전선언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 뒤에 그 비핵화 또 종전선언으로 가는 길에 그 전제 조건 이런 걸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일부 견해차가 있는 건 물론이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제 조건을 걸고 있고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이것이 그 특별하게 뉴스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 이 같은 협의 과정에서 모종의 좀 제동이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11일 서울에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낙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다는 뜻 아닌가요?
예, 물론입니다. 이것은 정의용 장관의 발언은요. 이 낙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간의 협의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최영기 기자가 앞서서 이수혁 한국 대사의 발언을 잘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정의용 장관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 이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의 큰 원칙에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은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낙관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용 장관의 얘기는 미국과 한국 간의 조율이 끝났지만 이거를 추진해 나가려면은 앞으로 여러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종전선언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요. 또 중국도 한국전쟁의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국도 참여하는 것이 종전선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입장이 모호합니다. 흥미로운 구상이다, 좋은 구상이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은 미국과 한국의 말하자면 의견 일치만으로 성사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장관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의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종전선언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러면 북한, 중국과도 접촉하고 뭐 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지난번 그 9월 그 유엔총회 연설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주체로 이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서 한반도 종전선언하자 이렇게 공식 제안을 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참여할 의사를 줄곧 밝혔습니다. 최근 그 중국이 그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보면 중국은 그 종전협정의 그 서명 당사국으로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마땅한 역할을 하겠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계를 병행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은 본인들이 그 한반도 휴전협정, 정전협정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에도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고 틀림없이 그동안에 한국과 중국 간에도 이물질 둘러싸고 일종의 공감대, 협의, 접촉 이런 것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북한의 경우는 좀 이제 복잡한데요. 북한은 지난 그 9월 20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자 처음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7시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그 담화를 내고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좀 돌아섰는데요. 그 뒤로 보면은 그 북한이 그 남북 간의 일종의 그 비공식 접촉 과정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요. 10월 28일입니다. 박지원 한국 국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미한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해제를 그 일종의 선결 조건, 그러니까 전제 조건 얘기인데요.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걸 볼 때 이것은 틀림없이 남북한 간의 물밑 접촉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이런 두 가지 입장, 훈련 그 중단 또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하나의 그 전제 조건을 요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부여회가 계속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유엔에서도 북한이 계속 유엔사 해체 이런 것을 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어떤 접촉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북한의 전제 조건 때문에 이것이 좀 제동이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다음 주에 화상 정상회담을 갖는다는데요. 이 종전선언을 비롯한 북한 문제에도 논의가 될까요?
예, 그 미국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지만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다음 주 개최에 대한 언론 보도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게 실제로 열린다면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북한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사이긴 한데요. 네. 대부분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현안에서 북한 문제는 상당히 나중에 있다 이렇게 지적들을 합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타이완 문제가 미중 간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일 그야말로 그 성명을 통해서 공방을 주고받고 있고요. 또 신장 우이구르의 인권 문제, 무역 문제 해서 사실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북한 문제도 두 나라가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긴 한데 지금 보면은 이런 그 사안들에 대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재 문제라든지 유엔 안보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중국이 요구하는 미국이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든지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기존의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 문제를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 양측이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간다. 이 정도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종전선언 문제가 참 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막막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최 기자 전망을 하시기에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미 간에는 그동안 그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큰 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중국도 별다른 이견이 없이 동참하겠다 그런 입장이니까요. 최대 변수는 역시 북한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전략적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그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긍정적 시나리오로 갈 경우 종전선언 하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남북 그 정상회담 이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내년 2월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종전선언이 합의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미북 그 대화 재개 그리고 비핵화 협상 제재 해제 이런 쪽으로 가는 북한이 그야말로 종전선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북과의 대화, 재개 이것을 이어지는 그런 결정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그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이것이 되는 거고요. 부정적 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못 내리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처럼 제재 해제를 먼저 그 약속하면은 내 나갈 수 있다. 그거를 먼저 보장해라. 이런 쪽에 그 선결 조건을 너무 높은 수준으로 그 계속 고수한다면 이것이 이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역시 그 지금 정치적으로 그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그냥 소진이 되고 종전선언도 그야말로 다시 한번 유야무야 묻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텐데요.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이제 결정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대니엘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한국 방문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크리튼 브링크 동아태 차관보가 서울에서 여승배 한국 외교부 차관보를 만났는데요. 종전선언 문제는 논의가 안 됐는지 좀 김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사실 그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논의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공개리에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 국무부의 대북 라인을 보면요, 이 동아태 차관보가 있고 또 대북 특별대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그 진행 상황을 보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 문제를 사실상 실무에서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 문제 이외의 사안들을 그 관장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동아태 차관보가 이번에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크린튼 브링크 차관보 서울에서 경제 관련 한국 정부 관리들을 만난 것이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정부 그 당국자들을 만난 상황에서도 경제통상 담당들이 있었고요.
네.
이것은 지금 미국이 중국에 맞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이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맥락에서 경제외교 조정관을 만났고요, 외교부에서.
예.
또 산업부의 고위 관계자도 만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는 그 인터뷰 과정에서 그 입장을 밝히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크린튼 브링크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진 바가 사실 없습니다.
네. 크린튼 브링크 차관보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난 데 이어서 12일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만났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최 기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것은 뭐 특별히 그런 이상한 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그 외교 활동이 하나입니다. 미국에게 이제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서 그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그 동맹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그 차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방안을 통해서 이 같은 그 두 명의 후보를 만나보고 미국이 나름대로 그 판단을 그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이번 그 한국 대선에서 또 미국의 그 이해관계가 걸린 게 많습니다. 북한 문제도 그렇고요. 또 중국 문제 마찬가지고요. 또 쿼드 4개국 문제, 또 기후변화, 공급망 이렇게 상당히 미국 쪽에서도 한국의 누가 대통령에 따라서 그 정책이 바뀔 것이 많지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방안을 통해서 두 사람들의 이 같은 정책 방향 또 나름대로의 그 됨됨이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 후보인 여당의 이재명 후보 또 야당인 윤석열 후보는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상당히 그 접근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시한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현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윤석열 후보는 지금의 대북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보수적인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협력하고 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이런 맥락으로 그 상당히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지금의 그 한국 여당과 보수 야당이 북한 문제에서 차이를 보였던 접근 방식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에서도 상당히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는 아주 간단하게는 동맹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또 이재명 후보는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이것이 비핵화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뭐 궁금한 것이 이 기간 동안에 남북 정상이 뭐 혹 가능할는지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네, 북한이 뭐 결심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그 내년 5월까지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정도 지금 남았는데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그 연말까지 하자. 그러니까 12월 이전까지 하자. 지금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은 그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정상회담이 지금 판문점이나 뭐 서울서 대면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화상 정상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벌써 다 준비가 돼 있고요. 북한에 벌써 이것을 제의해 놓은 상태인데 북한에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화상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 그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북한이 그냥 시스템을 받아서 연결을 하면은 바로 뭐 한 다음 주에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것이 가능한데 역시 그 문제 핵심은 북한이 이 같은 그 전략적 결정을 내리느냐.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종전선언 그리고 미북 대화 체계 이것을 이어지는 결정을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가 문제지. 화상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12월 이전에 정상회담은 가능하다 이렇게 한국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B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한반도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KBS 방송은 8일 북한 기관차 두 량이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혹 북중 철도 통행이 재개된 것일까요?
이게 한국의 KBS 방송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기관차 두 량이 어떤 성격의 열차인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고요. 또 그
예.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예.
철도 통행이 재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국에서 국가정보원의 관측이 있었고요. 또 일부 언론들이 계속해서 보도하는 대로 그 철도 통행 재개를 위한 움직임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북한이 의주 비행장에 이제 방역 시스템 시설을 설치했다거나 강화했다거나 이런 의논도 나오고 있고요. 해서 이제 오랫동안 국경 봉쇄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북한이 이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는 판단에 따라서 육로와 해로를 개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은 굉장히 꾸준히 나온 와중에 이번에는 특별히 좀 더 강하게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최근에 사실 그 국경을 마주한 단둥에서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상당히 그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단둥시 당국이 이제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더 굉장히 또 조심하고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뭔가 그 조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11월 중에 열릴 수 있다. 국가정보원이 그 분석한 대로 이런
예.
것을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이 북중 교역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북한 선박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VOA가 앞서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 선박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 마린 트래픽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난 그 11월 1일에서 8일 사이에 마린 트래픽을 그 살펴봤더니 북한 선박이 12척 정도가 이제 중국과 인근 해역을 항해하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철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 본격적인 그 재개된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남포항에서도 이제 선박 활동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 국정원이 남포항 외에도 평안북도 용천항도 개항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한편 서울에서는 10일 대북 의료 지원을 위한 한반도 보건 의료 협력 플랫폼이 출범을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북한 또한 지금 당장 인도적 협력에 응하지 못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또 상황이 있겠지만 보건의료 협력의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북한에 의약품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북한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의약품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은 어제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일반적인 의약품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해왔었고요. 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 중에도 의료 관련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북한은 사실 코로나 기간 중에는 어떠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 여기에는 이제 의약품까지 포함해서요. 지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한국 정부 당국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냉각된 상태에서 북한은 이런 의약품이나 인도주의 지원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것보다는 그 핵과 관련한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네.
큰 이슈들, 그러니까 이거를 본질적인 사안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안들에서 진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밖에 다른 지원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에서도 이 분야조차 상당히 지금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중국 단둥에서 뭐 변이 바이러스가 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뭐 그런 보도가 있어서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의 고필터 한층 죄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최 기자가 이 부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이제 교육이 한 22개월 동안 그 중단이 됐었는데요. 봉쇄가 됐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재개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방역은 상당히 지금 강화되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최근 그 노동신문을 보면은 어떤 기사가 있냐면은 겨울에 내리는 눈을 통해서도 코로나가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제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네.
또 과거에는 또 뭐 황사를 통해서도 코로나가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일종의 굉장히 강력한 그 경고를 내리는 그런 걸 계속 싣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어쨌거나 그 방역의 고삐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은 이미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었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with 코로나로 뭐 코로나와 함께 간다 뭐 그런 의미겠지만 자 북한이 언제쯤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북한은 사실 그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라면은 전 세계에서도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 북한이 일상을 회복하고 국경을 다시 재개하고 이런 것들은 백신 접종률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아프리카 에리트리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백신이 전혀 접종되지 않은 그런 두 나라입니다.
예.
이 백신을 그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기까지 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지난 2년 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국경을 봉쇄하고 또 그 내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방 차원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북한의 코로나 발생 여부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긴 한데요.
예.
이 북한이 언제쯤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국경 개방을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국경을 인접한 나라에서 코로나가 말하자면 차단된 그런 상황이 돼야 북한도 문호 개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코로나 백신을 안 맞는 특별한 이유, 최 기자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9월에 그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지금 코로나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국제적인 그 백신 공동 그 구매 프로젝트인데요. 코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코백스에서 북한에게 그 300만 회분의 그 코로나 백신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북한에 제의했더니 북한에서 그것은 그 다른 나라에게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거부를 한 그런 셈인데요. 북한이 왜 이렇게 그 코로나 백신을 안 받고 거부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아마 그 외신 이런 그 기사들을 잘 보고 중국이 제시한 그 코로나 백신이 그 신통치 않다, 약효가 좋지 않다 이런 것을 알고서 이것을 그 거부한 게 아니냐, 미국산 그 백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약품 이런 것이 일종의 그 인도적 지원입니다. 백신을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없거나 개발할 수 없는 그 국가에게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일종의 그 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무슨 구걸해서 받느냐 이런 식으로 체면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북한이 아직 한 번도 그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네.
이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자, 그 북한 인권 소식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에 대한 초안이 제출됐는데도 됐는데 미국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뭐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고요. 미국은 유럽연합 주도로 지난 2005년인가요, 6년인가요? 그때부터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그런 결의안이 채택돼 왔는데요. 여기에 거의 매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잘 아시는 대로 북핵 문제와는 별개로 인권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인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인권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공동 제안국으로도 당연히 참여한 것입니다.
네. 예. 이번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넬슨 만델라 규칙이라는 게 반영이 됐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최 기자가.
예, 넬슨 만델라 규칙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정치범이나 죄수가 그 교도소에 수감이 됐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좀 그 허용을 해라. 기본적인 죄인도 인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수감자라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줘라 이런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인권이 유린돼 있고 특히 그 수감자 정치범 그 수용소나 이런 그 교화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상당히 비인간적인 그 대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고문, 학대, 성폭력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됐다고 지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지 말고 과거 남아공에서 했던 그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도 오래 수감이 돼 있었지만 이런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이 됐다 이런 측에서 그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라 이런 것이 그 이번에 인권결의안에 반영된 넬슨 만델라 규칙의 그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한국 내 대북 민변단체의 활동이 위축이 됐다고 우려를 했는데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휴먼 라이츠 워치가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의 그 활동이 그 이제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옮겨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에 대응해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한국의 노체인이라고 하는 북한 인권단체가 있는데요. 북한의 대북 전단을 그 살포하거나 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한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북한의 정보를 보내기가 어려워졌고 외부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워싱턴으로 본부를 옮겼다 이렇게 밝혔던 바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휴먼 라이츠 워치가 나름대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화해하려는 그런 열망 때문에 이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대북 전단 금지라든지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 정부가 이게 대북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이렇게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남북 관계에서의 남북 간의 정상 간 합의 그리고 또 남북 간의 협력을 그 증진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한국 정부의 입장도 또한 그 충분히 설명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전 종전선언 움직임과 함께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준비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소식 그리고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됐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에 앉은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솔직한 퍼스트 레이디, 행동하는 퍼스트 레이디, 바로 38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부인 베티 포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티 포드는 유방암 투병 사실을 공개해서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고요. 나중에는 술과 약물에 중독됐다는 사실까지 털어놓고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시설도 세웠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베티 포드를 소개해드립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내 덕분에 유방암 검사를 받을 많은 여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안주인이 가진 힘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 개인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퍼스트 레이디란 자리의 힘을 말입니다.
네, 38대 제럴드 포드 대통령 부인 베티 포드가 자서전에 쓴 내용입니다. 베티 포드는 퍼스트 레이디가 되고 한 달 조금 지나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런 사실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베티 포드는 유방암 투병 사실을 공개한 것이 퍼스트 레이디로서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일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덕분에 많은 여성이 제때 유방암 검사를 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포드 대통령 도서 박물관의 제임스 크라사스 부관장의 설명입니다.
포드가 대통령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베티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베티 포드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거리낌 없이 공개했는데요. 그전에는 여자들이 유방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만의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쉬쉬했죠.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방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유방암 얘기를 하는데 1974년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고 꾸밈없는 성격으로 유명한 베티 포드는 1918년 4월에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장 부품을 파는 영업사원 윌리엄 블루머의 이남 일녀 중 막내였는데요. 어린 시절의 베티의 꿈은 무용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티가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로 이사했습니다. 여기 그랜드래피즈에 있는 칼라 트레비스 무용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뒤 버몬트주에 있는 베닝턴 무용대학을 나온 뒤 뉴욕 맨해튼의 마사그램 무용단에 들어갔습니다. 마사그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안무가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티가 마사그램 무용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모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티가 뉴욕 대도시에 혼자 사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했죠. 6개월만 집에 와서 지내보고 그래도 꼭 다시 뉴욕에 가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말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고향에 돌아온 베티는 다시 뉴욕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의 모델 겸 의상 구매 담당자로 일하면서 무용도 계속했는데요. 그러다가 24살 때 윌리엄 워런이란 보험 판매원을 만나서 결혼했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정도 살다가 헤어지기로 했는데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즈음에 두 번째 남편이 되는 제럴드 포드를 만났다고 제임스 크라사스 부관장은 말했습니다.
제럴드 포드는 당시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지에서 최고의 신랑감이었을 겁니다. 포드는 2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싸웠고 뛰어난 미식축구 선수였거든요. 고등학교와 미시간 대학교 시절에 미식축구 영웅이었습니다. 베티와 제럴드가 서로 잘 몰랐는데요. 중간에 서로 아는 친구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베티는 처음에 제럴드의 전화를 받고 망설였다고 합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어서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게 1947년의 일인데요. 처음 만난 뒤로 두 사람이 계속 사귀다가 1948년에 결혼했습니다.
1948년 10월 15일 그랜드 래피지의 한 교회. 베티는 초조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다. 결혼식 가객이 다 모였지만 정작 신랑이 될 제럴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 결혼식 시간이 지나서야 허둥지둥 모습을 드러낸 제럴드. 간신히 예복은 갖춰 입었지만 구두는 진흙투성이었다.
제럴드 포드는 1948년에 미시간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요. 자신의 결혼식 당일에도 선거운동을 벌이다가 그만 결혼식에 지각하고 만 겁니다. 신혼여행도 미시간 대학교 미식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공화당 선거 집회에 참가하는 걸로 대신해야 했는데요.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당당히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그 뒤 1973년에 부통령 자리에 오를 때까지 연속해서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1965년부터는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를 지냈는데요. 너무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아내 베티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다시 포드 대통령 도서 박물관의 제임스 크라사스 부관장의 얘기입니다.
When she said she would accept his hand.
베티가 제럴드 포드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럴드 포드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평생 다른 여자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고 말이죠. 제럴드가 하원의원 시절에 집을 많이 비워서 베티가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베티 포드는 백악관에 들어와 살면서 그때만큼 남편을 자주 본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는 제럴드가 혼자 여행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베티는 백악관 생활을 무척 즐겼습니다.
하지만 포드 대통령 부부가 처음 백악관에 들어왔을 때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럴드 포드는 미국 역사상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통령과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유일한 인물인데요. 1973년에 스피로 에그뉴 부통령이 과거 탈세 문제로 사임하면서 포드가 부통령에 임명됐고요. 다음해인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면서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By the time Richard Nixon came under siege,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렸을 즈음에는요, 백악관이 이미 벙커 심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지 않은 그런 태도였습니다.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 주변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놓았던 건데요. 하지만 포드 대통령 부부가 들어오면서 그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털어놨고요. 대통령 부인 베티 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드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1975년 베티 포드는 미국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했는데요.
Well, I wouldn't be surprised.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대마초와 혼전 성관계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서 미국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베티가 60분에 나가서 한 얘기를 듣고 최소한 천만 편은 잃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관련 기사를 읽고 나서는 2천만 표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요. 포드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퍼스트 레이디 베티 포드의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베티 포드가 지나치게 솔직하고 개방적이라면서 퍼스트 레이디 자격이 없다고 항의했고요. 일부 미국인들은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얼마 안 가서 바뀌었는데요. 퍼스트 레이디의 솔직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대통령 부인의 솔직함이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된 겁니다. 포드 대통령 도서 박물관의 제임스 크라사스 부관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At first, people said she was a detriment to...
처음에는 베티가 포드 행정부의 방해물이었지만 중반쯤에 가서는 오히려 자산이 됐습니다. 베티 포드는 신선한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이전 퍼스트 레이디들과는 달랐죠. 유방암 예방이라든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기금 지원, 장애인 지원 등 여러 사회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엘레노어 루스벨트를 뺀다면 그때까지 어느 퍼스트 레이디보다도 더 많은 일을 옹호했을 겁니다.
I believe the Equal Rights Amendment is a necessity of life.
베티 포드는 또 ERA, 그러니까 남녀평등 헌법 수정안도 적극 지지했습니다. 또 좀 더 많은 여성을 정부 고위직에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가정에 남아서 주부 역할에 충실하기로 한 여성의 결정도 존중했습니다. 포드 대통령 부부는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뒤 백악관을 떠나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베티 포드가 다시 한번 솔직함으로 미국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Good afternoon. I'm Betty Ford and I'm an alcoholic.
내가 진통제뿐만 아니라 술에도 중독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가족의 권유로 재활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베티 포드는 다른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1982년 10월 캘리포니아주 렌초 미라지에 중독자 재활을 위한 시설인 베티 포드 센터를 열었습니다. 제임스 크라사스 포드 대통령 도서 박물관 부관장은 베티 포드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You could arguably say that Mrs. Ford saved so many people.
베티 포드는 미국 역사상 어떤 퍼스트 레이디보다도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인을 지낸 사람이 약물 중독자고 술 중독자란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나 역시 밝힐 수 있다. 더 이상 감출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하게 된 겁니다. 베티 포드는 여성뿐만이 아니고요. 전 미국인, 나아가서 전 세계인에게 유방암과 약물 중독, 술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8대 퍼스트 레이디 베티 포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부인 로절린 카터 편을 보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타이완은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유엔의 가치인 투명성과 인권 존중 그리고 법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은 타이완이 국제적인 하이테크 경제의 중요 요소이며 여행과 문화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많은 유엔 회원국처럼 타이완을 가치 있는 파트너이자 믿을 수 있는 친구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포용적인 접근을 지지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와 유엔이 타이완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이완은 기술 개발의 선두주자로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미래의 표준을 바꿔놓을 수 있는 타이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민주적 가치와 시민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확대 발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미국은 타이완의 강력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이완 관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적했듯이 타이완은 지난 50년 동안 유엔 산하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타이완은 유엔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 해 수천만 명이 타이완 공항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타이완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타이완은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유엔을 통해 교류하고 있지만 타이완의 과학자와 기술자, 기업인, 예술가, 교육자, 학생 인권운동가들은 참여가 봉쇄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여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이 이처럼 배제되면서 유엔과 관련 기관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미국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타이완의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유엔 참여를 촉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물론 타이완 관계법과 세계의 공동성명 그리고 여섯 개의 보장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